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산돌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원수에게 모함을 당하고 공격당하면서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누가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한 사람 이상이며 먼저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64편이 쓰여진 시기를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 했을 때라고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시면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 도망쳤을 때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가족들이 함께하였으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무리 400명가량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때는 상황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쪽에 붙어서 다윗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3절에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화살은 독화살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적을 향해 화살을 쏠 때 화살촉 끝부분에 독을 묻혀서 적을 향해 쏘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대적들은 이런 독화살과 같은 독한 말로써 다윗에게 치명상을 입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온전한 자를 쏘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모함하였으며 그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누가 보리요 란 구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6절을 보시면 이런 악인들의 교활함에 다윗은 그들이 속뜻과 마음이 깊다, 즉 교활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심신이 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다윗. 이런 다윗을 끊임없이 모함하여 바닥으로 추락시키려고 하는 악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갈 의욕조차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을 처치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7절은 그런 다윗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두 가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모함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변명하고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의 해결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응징하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실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원수들이 한 일을 다 하나님께 이르고 분에 가득 차서 자신이 직접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두 가지 믿음은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다윗에게 온전한 겸손의 자세를 낳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보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에 악인이 상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화살은 악인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에 보시면 다윗을 모함하는 악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여 스스로 엎드러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악인들의 혀가 화살이 되어 자신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압박하려고 찾았던 묘책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머리를 흔든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의인에 대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다윗은 현재의 억울함과 고통이 극에 달해도 여전히 주님께로 피할 것이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그가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과 똑같은 질낮은 인간이 되어 같이 모함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지킵니다. 그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악인과 같이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악인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는 그분 안에서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평생을 찬양으로 살았던 다윗은 자식에게 배반당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분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였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분은 죄 없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억울함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산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죄 없이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억울한 일이 닥쳐도 주님이 이겨내신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소리까지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은 안 나오고 악물은 이 사이로 신음만 나올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고통의 신음이 찬양의 감격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